예, 신년기 들어갔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디토리 던지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어지간한 것들은 이제 덤덤하게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젯밤에는 절대 좀 보니까 저희 본당 버스에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면서 남쪽에서 살아봤고 외국 로마에서 살았지만 로마도 눈 오면 난리 나는 데거든요. 4년 동안 눈 한 번 왔는데 눈 한 번 오니까 기차 서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로마도 저도 뭐 마산교에 있었으니까 마산도 눈 한 번 오면 난리 나거든요. 1년에 눈 한 번 보기 힘든데 10월 마지막 날 눈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저번에 많이 남았구나 디트로이트구나 싶었습니다. 올해 눈을 얼마나 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예, 이제 신명기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서 들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제가 신명기의 어떤 관점을 얘기하면서 아첨하는 부분과 그 반란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왕권이라는 중앙 집권이라는 권력 안에서 신명기가 편집되었던 게 한 두 번쯤 되고 반란적인 부분, 그 레위인들, 예언자들의 정신을 잇고 있는 레위인들이 오롯하게 편집을 했을 때는 제가 그런 권력에 반하는 정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란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아첨하는 관점과 이 반란의 관점이 상호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구분해 보면서 동시에 이 두 부분의 교집화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 보면서 신명기를 살펴보면 조금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후기의 편집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명확하죠. 뭐라 해도 후대 편집 관점인 아첨하는 영역의 관점이 반항하는 영역보다는 훨씬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지금의 신명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제들의 편집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제들의 편집은 그렇게 자신들의 성전을 지어주고 성전 중심의 제의를 함께 만들어진 왕권에 대한 옹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신명기의 마지막 편집은 아첨하는 관점이 거진 덮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란적인 성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면 신명기를 조금은 더 복잡한 게 아니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뭐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호렙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다라고 합니다. 호렙이 어딜까요? 호렙은 바로 시나이산을 의미하죠. 네, 호렙은 시나이산을 의미하는데 왜 시나이산을 호렙이라고 부를까요?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시나이산의 명칭은 사실 이방 종교의 냄새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라는 말은 이 이방 그 근동의 다른 나라의 언어 가운데서 달을 신격화한, 예를 들어 우리말로 치면 달림이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달을 인격화하고 달을 신격화. 달을 신격화하려면 달을 인격화해야 되죠. 묘하긴 합니다만. 곰님, 뭐 호랑이님 이런 식으로 일단 님자를 붙이면 인격화를 거쳐야 신격화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의 어떤 유인데 어쨌든 이 달을 신격화한 언어와 시나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편집한 사제들은 이것조차 싫은 거죠. 우상 숭배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는 이방 신의 냄새가 나는 우상 숭배의 냄새가 나는 시나이산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지워버리고 아예 이 호렙이라는 단어에는 이 광야라는 이 험한 잔을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이 호렙 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호렙을 써서 호렙산이라고 이름을 뭐 거친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이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신명기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갖다가 사실은 이 시나이산의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출발하는 그때가 되죠. 자, 신명기에서는 이제 앞에 오경의 탈출기와 민수기의 많은 이야기들이 반복됐는데 그래서 크게 크게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2장 33절에서 34절. 그러나 주리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쳐부수었다. 그때 우리는 시온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성읍 주민들을 모조리 점멸시켜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고, 3장 6절 보면 비슷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헤스본 임금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점멸시켰다.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점멸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계속 강조하죠. 점멸시켰는데 자비 없이, 하여튼 뭐 남자든 여자든 노약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토록은 잔인하게 보입니다만 이런 어떤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앙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전투에서의 완전 예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 때도 번제물, 인간에게 무언가를 남기지 않고 그 소나 양을 바쳤을 때 전부 태워버리는 그 번제물이 가장 오롯한 제물이라고 여깁니다. 그 제사 때의 관점을 전투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전투 때도 많은 것을 살려두고 많은 것을 남겨두어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 전리품마저 모두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때도 완전 봉헌물,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오롯이 바치는 것처럼 전투에서도 그 상대편 모든 것들을 전부 죽이고 태워버려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래서 그 완전 예물, 전멸은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 예물이 되죠. 그래서 그거 뭘 표현하냐면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우상 숭배를 절멸하겠다는 신명기의 의지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남겨두면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와서 그 이방신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죠. 그런 관계조차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첨하는 편집과 반항하는 편집의 공통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구약성서를 보실 때 전멸시켰다, 전멸시켰다, 남자의 할 것 없이 다 죽였다라는 표현을 뭐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이거는 이런 신학적인 표현,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누구 다른 이방인과는 접촉조차 하지 않아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배타성을, 종교적인 배타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4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선민사상, 유다이즘이 신명기에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유배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유배라는 어려움 속에서 그런 선민사상을 고치시키면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자부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신명기 안에 이제 유다이즘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7절에서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곳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의 손이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을 섬길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 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바빌론 유배를 암시하고 있죠. 즉 이 부분 유배 이후에 편집된 부분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 금지를 창세기 1장 연상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마라. 여기서 하나 더 보이는 것이 이제 유일신 사상으로의 발전이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배 이전에는 하느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뛰어난 분의 개념, 이거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더 잘난 분을 섬겨라는 개념이었다면 유배를 전후로 해서 이제 우주 세상에 신은 하느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관점이 완전히 정립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들은 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다 이것들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아니면은 뭐 세상에는 비조물의 형상을 뭐 이렇게 떠서 만든, 그러니까 다 조각이고 의미 없는 것들 뿐이다. 이전에는 그 조각이나 그런 신상들을 다 신이라고 여겼지만 이제 유배를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하느님만이 신 한 분이시다라는 그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이즘 안에서 이것은 오로지 자신들만 진짜 신을 모시고 있다는 국수주의적인 관점이었지만 이제 복음으로 넘어와서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면 그 한 분 받고 우리가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유일신 사상은 유다교나 우리나 뭐 여전히 유해합니다만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거야가 유다교였다면 한 분이기 때문에 이 한 분을 모든 세상에 전해야 돼가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이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질 거야 라는 것과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누어야지 라는 그 관점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현대의 구원의 보편 관점으로 와서는 믿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사랑이신 하느님으로 수렴된다는 의미로 발전되었다고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는 볼 수가 있죠. 4장 37절 그분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당신의 큰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유다인의 선민사상이 신명기에서도 뚜렷하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택이 강조되고 있죠. 이게 이제 바벨론 유배 시기에 드러난 사상이라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신명기 안에서는 그래서 유다민족과 그래서 동족과 이방인의 구분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탈출기나 뭐 민수기까지는 이방인과 동족의 구분이 왔다 갔다 했지만 신명기에서만큼, 물론 신명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족과 이방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신명기에 그런 더 대타주의적인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22절, 5장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뭐 몇 번 언급이 됐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 거의 같지만, 또 몇 가지 약간 틀린 점이 있다면 꼽을 수 있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으로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 준수의 동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라는 그 안식일 준수의 동기를 하느님의 창조개혁과 연결하는 반면에 일곱째 날에 하느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신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언급을 하면서 그분의 구원 역사와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때는 좀 인간의 시간과 동떨어져 있었다면 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시간과 더불어서 이 안식일을 언급하게 되면서 탈출기에서는 신 중심의 안식일, 십계명을 얘기했다면 신명기에서 십계명 조금은 더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중심의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둘째는 그 약속의 땅에서의 번영을 계명의 준수와 연결시킵니다. 탈출기에서는 그냥 지켜라 라고 했다면 신명기에서는 안 지키면 벌받는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받을 거야 라는 보상 개념을 강조하면서 신명기 신학의 핵심인 상선 허락의 구조를 십계명과 이제 아주 직접 연결을 시키면서 안 지키면 벌받으라고 더 몇 번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탈출기와는 달리 아내를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 아내를 이웃의 재산 목록에서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재산과 이웃 아내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조금은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의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뭐 이런 차별이 어디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구약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안에서도 구약의 핵심 책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6장 1절에서 25절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5장의 십계명과 더불어서 신명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부분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도 유다인들은 이 부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예배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 신명기의 핵심이면서 신명기 신학자들은 구약의 핵심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얘기하실 때 바로 인용하셨던 부분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셔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이중계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 다음 시간 이어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